뷰에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안지구에 거주하던 34세 남성이 칼을 들고 70대 여성과 80대 남성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추가로 두 명의 남성을 공격해 부상을 입혔으며 이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또 다른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암살 사건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오늘 새벽 알 아크사 병원 안뜰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가 공격을 받아 여성 1명을 포함해 3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가자지구 북부 지역의 한 주택이 공습으로 무너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정치국 의장이 단거리 발사체에 의해 피살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이란 국영TV를 통해 발표된 이란 혁명수비대의 성명을 인용해 이번 공격에 약 7kg에 달하는 탄두가 장착된 로켓이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명은 해당 탄두가 큰 폭발을 일으킨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폭발이 일어난 하니예 의장의 거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성명은 이번 행동은 시온주의 정권에 의해 계획되고 수행됐으며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발표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해 하니예 의장이 사망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놓고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잠수함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잠수함 한 척이 흑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며 러시아 해군의 B-237 로스토프 나도누 잠수함에 대한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격은 러시아가 통제하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또한 통신은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인용해 잠수함에 대한 공격과 별개로 러시아의 대공무기인 S-400 발사대 4개도 크게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이번 세바스토폴 공격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격침을 주장한 로스토프 나도누 잠수함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 잠수함 4척 중한 척으로 2014년에 진수됐습니다. 만약 이번 잠수함 격침이 사실이라면 러시아 흑해 함대 잠수함의 첫 침몰 사례가 될 것으로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오늘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와 전국 주요 도시 등지에선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재개됐습니다. 앞서 방글라데시에선 지난달 정부가 추진하는 독립 유공자 자녀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해 2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날 시위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날 방글라데시 경찰은 최루탄을 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최소 27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학교를 폐쇄했으며 일반인들의 통행도 금지했습니다. 또 인터넷도 정부에 의해 차단된 상태입니다. 시위를 촉발한 공무원 할당제는 독립전쟁 참가자 자녀들에게 공직의 30%를 할당하는 정책입니다. 2018년 폐지됐었지만 최근 다카 고등법원이 해당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도입 논의가 재개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 혹은 수년간 실직 상태에 있는 대학 졸업생 등 수백만 명이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여자 수영의 전설인 케이티 러데키가 역대 올림픽 여자 선수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러데키는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 올림픽 수영 여자 800m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러데키는 이 종목에서 올림픽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7도에서 26도, 최고는 25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국방장관이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는 북한에 수혜 지원을 제의했습니다.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불참하는 등 북중 이상기류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교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도쿄에서 열린 미국, 한국, 일본 국방장관 회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그리고 기아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도쿄에서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MOC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한일 국방장관 회의도 처음이고 이런 협력각서가 체결된 것도 처음인데 이번 국방장관 회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미한일 국방장관 회의가 처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고요. 가깝게는 지난달 2일에 싱가포르에서 세 나라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고요. 또 지난해 11월에도 미한일 정상회의 부속 조치로서 세 장관이 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었고요. 이번 국방장관 회의의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무엇보다도 군사 안보 분야에서 세 나라가 그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세 장관이 서명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는 세 나라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공한 최초의 문서인데요. 그러니까 세 나라 간의 군사 안보 분야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강화되고 있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안보 협력이 이제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이번 각서 서명에 대해서 유동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세 나라 간의 안보 협력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비록 양해 각서와 마찬가지로 이 협력 각서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력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한국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방장관 회의에서 미한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줄여서 이제 TSCF라고 부르는데 이와 관련해 협력 각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한일 국방장관이 이제 도쿄에서 서명한 것이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인데요. 협력각서는 흔히 사용되는 그 양해각서보다는 등급은 높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그리고 이 문서는 서너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1차로 그 규정한 것이 그 세 나라의 그 공동된 안보 협력의 목적과 그 지침입니다. 그리고 한미일이 협력을 해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세 나라가 그 국방장관 회담 또 합참의장 회의 안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경보체제, 세 나라가 협력해서 하는 것이죠. 이 경보체제를 한층 더 협력 강화하고 그리고 3국 간의 연합군사훈련을 정례화한다 이런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국민들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좋지만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게 극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일본과 한국의 군사협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초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한국 내 상당수 여론은 사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전쟁, 이런 것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또 부정적입니다. 물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중국의 위협에 대한 협력과 공조라는 차원에서 미국과 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 내 여론은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하면서 유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이 군사 분야에서 일본과 한국의 협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합의된 내용 중 하나가 미한일 3자 군사훈련 정례화인데 이게 중국을 자극해 긴장이 고조되지는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그 동북아시아 그리고 동태평양, 남태평양을 자신들의 그 정치적, 군사적 그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이 도쿄에 모여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화한다. 그리고 안보 협력 범위를 한반도와 그 이상으로 이제 특정한다 이렇게 그 밝혔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 어떤 형식으로든 여기에 반발해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제 러시아와 손잡거나 또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북중러 관계를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최근에 벌어진 그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중국의 그 어떤 반발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을 그 고조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체결된 협력 각서는 미한일 안보 협력 범위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로 특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보 협력 범위가 유럽과 중동까지 확대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평가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면요. 그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미국과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과 지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일본과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중요한 지원국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그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협력 범위를 협력각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로 특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고요. 미국의 전략은 중국에 대한 견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말하자면 대응 차원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중요한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 인식이 이번에 협력 각서에도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오스틴 국방장관은 28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주일미군을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지휘 하에 통합군 사령부로 개편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일미군이 강화되는 움직임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그 주일미군, 그러니까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는 약 5만 4천 명 규모인데요.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지휘 편제가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쿄 인근에 있는 그 요코다 기지에는 주일 미군 사령부가 있지만 주일 미군의 훈련 그리고 일본 정부와의 협력 문제 이런 그 제한적인 업무만을 담당을 하고요. 또 일본에는 이와 별도로 그 미해군 칠함대 그리고 오키나와에는 미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지만 이들 병력은 그 하와이에 있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본과 그 하와이는 시차가 있죠. 그래서 시차가 한 19시간이나 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론화된 지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복잡하다 이렇게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몇년 전서부터 주일 미군 사령관을 좀 사령부를 좀 개편을 해서 좀 효율을 기하자 이런 것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얘기는 기본적으로 주일 미군 사령관을 기존에는 별 셋, 그러니까 삼성 장군이 이제 그 사령관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 더 높여서 사성 장군으로 높이자 이런 것과 함께 통합군 사령부를 개편을 해서 좀 지휘 편제를 효율적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주일 미군 편제도 좀그 효율적으로 만들고 주일 미군의 그 전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미국의 보관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윤 기자, 뭔가 조짐이 있는 걸까요?
신 장관이 어떤 조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북한이 항상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실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정보 평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난 2, 3년 그 간에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끊임없이 그 경보가 울렸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북한 핵실험을 실시하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신원식 장관이 블룸버그 통신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은 지금 이제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핵실험이라는 굉장히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인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개발을 완료한 수준을 넘어서 고도화를 상당 부분 진행을 해왔고, 이 북한의 헌법에 이제 핵무력을 법제화한 그런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핵실험은 말하자면 중국을 비롯한 동맹에도 부담만 줄 뿐이고 그 필요성이 별로 크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훈련 일정과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은 미군과 한국군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인데요. 일정은 오는 19일부터 11일간 1부 그리고 2부로 나눠서 실시한다는 그 계획입니다. 1부는 한국 정부가 실시하는 그 을지 연습과 연계해서 19일부터 23일까지 시작되고요. 그리고 2부는 정부는 빠지고 미군과 한국군이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훈련에는 북한의 그 각종 도발, 그러니까 미사일, 핵, 또 오물풍선 이런 것의 도발에 대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하고요. 또 2부 훈련 때는 쌍용 연합 상륙 훈련 이것도 하고요. 아직 공식으로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훈련 때는 미국의 그 최첨단 그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 앞서서 미군과 한국군은 이미 북한 핵 사용을 상정한 첫 훈련을 실시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지난달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흘간 평택의 주한 미군 기지에서 이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는 대로 이제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재래식 전력 수준이 아니라 핵 전력을 말하자면 기초로 한 그런 동맹 수준으로 격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그런 동맹 차원의 조치인데요. 그래서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에는 미군의 핵 전력과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함께 협력해서 방어하고 반격을 하는 이런 핵과 재래식 말하자면 무장이 통합된 도상 연습을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텐데요. 이번에 미국과 한국이 그 을지 프리덤 포커스 훈련을 앞두고 처음 실시를 한 것이고요. 이 통합 도상 연습은 아이언 메이스 2024라고 그렇게 명명이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미국하고 한국이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은 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을지 훈련 그 전에 미군과 한국군이 그 평택 근처에서 따로 그 훈련 그러니까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 을지 프리덤 그 실드 훈련에서는 핵 공격에 대비한 직접적인 그런 훈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기간 중에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켰는데, 올해는 어떨까요?
예,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 근래 들어서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과거에는 사실 훈련 기간에는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의 연합 전력이 항시 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위축돼 있다고요, 있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훈련을 전해 전 이전에 또는 훈련이 끝난 다음에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한 적은 있어도 훈련 기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 지난해부터의 특성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핵 선제 사용을 위협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 훈련 기간에 곧바로 핵 아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자신들의 핵 무력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그 말하자면 그 과시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이 기간 중에 도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에 대해 수혜 지원을 제의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가 수혜 지원을 제의했을 정도면 북한의 수혜 피해가 심각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북한은 거의 매년 여름 장마철에 크고 작은 홍수 피해를 입었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지난달 27일 폭우로 인해서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발생한 건데요. 이 때문에 압록강 하류에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 그리고 의주군의 섬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자강도, 양강도의 압록강 인근 지역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북한 매체들은 전하고 있고요. 북한 당국은 이 지역들을 특급 재해 비상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내역과 관련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 관영 매체들은 주택 4천여 채가 신의주와 의주에서 피해를 입었고 또 농경지 3천 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축구장 4,200개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많은 공공 건물, 도로, 철길 등이 침수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와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또한 이것도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홍수로 5천 명이 고립되고 4,200명이 구조됐다. 북한 매체들이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면 사망과 실종자가 대체로 1,000명 안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이 한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산과 인명에서 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인명 피해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구명보트를 타고 침수 현장을 둘러본 걸 보면 피해는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노동신문에서는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네, 이게 좀 미스터리인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피해 자체는 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인명 피해, 노동신문 같은 데를 보면 인명 피해가 났다 이런 언급은 있는데 도대체 몇 명이 그 사망을 했는지 또 실종된 거는 몇 명인지 이런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그 미국의 그 저희 VOA 방송이 국제 적십자사하고 접촉을 해봤더니 국제 적십자사는 아마 그 북한의 그 주민 중에 주민 2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있었다 이런 것은 알수 있고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각종 그 인공위성 사진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그 수백 명에서 한 1,000명 정도의 그런 사망자, 실종자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그 추측이 많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노동신문 같은 데서 왜그 피해는 보도하면서 인명피해는 얘기 안 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아마 그 실제로 북한 당국이 집계한 그 인명피해, 실종자 이런 것을 발표하면은 북한이 이미 그 홍수,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북한 내부의 민심이 흉흉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곧이곧대로 뭐 900명이다, 1,00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이렇게 발표하면 아마 민심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북한이 노동신문 등에 이걸 발표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위원장은 또 홍수에 대비 못한 책임을 물어 사회 안전상과 도당위원회 책임 비서를 경질했습니다. 이것보다 수해 복구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수해 복구를 먼저 하고 책임을 묻던, 일단 책임을 묻고 다른 인물이 책임을 맡아서 복구에 나서든 이것은 시스템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나라별로 다를 수는 있겠고요. 다만 이 책임을 먼저 물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무겁다는 의미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더 중요하게는 이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가 모든 사안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책임자 역할이 크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체제를 특성을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의 수해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했습니다. 여기서 박종술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의 발표 들어보시죠.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북한이 한국의 지원 제의에 호응해 나올까요?
호응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은 그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관계가 나쁘죠. 기본적으로 지난 한 2년간의 관계를 보면은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는 상대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이제 수혜가 났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태도를 바꿔서 수혜 물자를 받겠다 이렇게 하기는 아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분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밖에도 현재 그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긴장이 그 고조된 악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대북 전단을 이유로 오물 풍선 이런 것을 계속 보내고 있고 한국은 또 여기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긴장이 고조돼 있고 관계가 나쁜 그런 상황인데 북한이 수해 피해가 났다고 해서 그 수해 물자를 받아버리면은 상당히 북한 입장으로서는 좀 그 이상해지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19일부터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미 그 을지 훈련 이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한미 간에 그 북한이 반대하는 군사 훈련을 하는데 구호 물자를 다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북한이 구호 물자를 받는다면은 아마 남북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유엔 등 국제 기구를 통해서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한편 유엔 아동 기금 유니세프도 수해를 겪은 북한에 구호 물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북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확인이 됐습니까?
사실 유엔 아동기금 그러니까 유니세프는 북한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3주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그 활동과 관련해서 관련 당국, 북한 당국과 늘 그 대화 채널이 있고요. 특히나 이 장마철, 여름철 장마철에 대비해서 유니세프는 북한의 식수나 위생 보건 관련 물자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유니세프 측의 최근에 언론에 그 공개한 입장 표명은 이번 북한 수재와 관련해서 이 북한에 이미 배치하고 있는 물자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북한 주재 사무소 대표는 언론에 북한 당국이 요청하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과 중국 관계의 이상 기류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평양에서는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 북한 주재 각국 외교관들이 참석했는데 중국 대사만 보이지 않았다고요?
예, 이게 이제 그 북한의 동향을 북한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북한 관영 매체에 이 행사 관련해서 사진이 실렸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평양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각국의 외교사절들이 참석을 하는데 러시아 대사 또 베트남 대사 등이 그 외빈 자리에 참석한 것이 확인됐지만 중국 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말하자면 북한과 중국 관계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관측하는 사례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북중 이상 기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징후나 조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지금 나온 것은 그 7월 27일 그 왕야진 그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이제 불참했다는 거고요. 이에 앞서서 지난 6월에는 그 한국전쟁 그 74주년을 맞아서 평양에서 그 대규모 반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진 등을 볼 때 북한 주재 그 중국의 왕야진 그 중국 대사가 이 자리에도 역시 그 불참한 이런 것이 그 확인됐고요. 또 지난 그 중국 다렌에 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지난 2018년에 그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다렌에서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를 기념하는 일종의 그 기념 장소가 있고요. 거기에 가면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자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길 갔다 온 사람들의 그 전원 또 촬영한 사진 이런 것을 보면은 그 기념물에 있는 그 김정은 위원장 발자국이 그 없어진 일부러 제거한 그런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징후를 볼 적에 북한과 중국 관계가 과거와는 좀 다른 상당히 좀 이상 기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북중 관계 이상 기류가 시작된 근본적인 배경은 이 역시 북러 밀착인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이 북한과 러시아 지난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맺었는데 윤 기자, 중국으로서는 이게 역시 불쾌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또 이게 불쾌하다기보다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북한과 또는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맥락이 있다 이런 설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의 이해관계는 북한이나 러시아와는 좀 다르다는 건데요. 첫 번째가 안보 문제입니다. 이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이 협력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밀착할 경우에 안보 측면에서 사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협력 관계를 더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이번에도 사실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와는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일본, 한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방국들과 경제협력, 교역 등을 하는 것이 중국에 말하자면 발전에 굉장히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사실 이 서방국들과 전혀 거의 그 거래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재까지 여러 차원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중국은 이 서방국,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이 필요한 입장이고요. 이것은 안보 협력만큼이나 안보 분야만큼이나 북한이나 러시아와 대비되는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실 북한과 러시아의 그 조약이나 협력 강화가 불쾌하지까지는 않지만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에서 아시아 문제를 총괄하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이 30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죠.
These countries are animated by leaders who are distrustful, often deeply distrustful.
캠벨 부장관은 이들 국가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종종 깊이 불신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취해온 몇 가지 조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이 이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취해온 몇 가지 조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걸까요?
네, 캠벨 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불안해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그 흐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짐작을 해보면 역시 그 핵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북한의 핵 개발을 좀 방조하고 또 북한으로부터 포탄 등 무기를 받기 위해서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북한과 상당히 밀착을 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방조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이 이런 그 러시아의 방조를 통해서 핵 보유가 공식화되고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그 북한에 무기 기술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 북한이 지난번에 그 정찰위성을 발사할 적에 러시아가 그 무기기술을 준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핵기술 또 재래식 첨단 무기기술 이런 것을 주게 되면은 역시 그 북한이 그 군사적으로 강해지면은 한반도에 그 이것이 그 군비 경쟁 군사력 경쟁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남북 간의 그 군사력 경쟁 긴장 고조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에게도 이것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한일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의 수혜 지원을 제의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중 이상 기류가 뚜렷해지는 배경과 의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현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중국에 오래 머물다가 한국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한 탈북민 한유진 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실내 놀이터 격인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고요. 남매를 키우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한국 광주에 살고 있는 탈북민 한유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에요.
아기 1시간 7,000원, 보호자 4,000원. 보호자 음료 주문하시면 4,000원에 네. 플러스되는 금액만 추가하시면 되세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있는 한 키즈카페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한유진 대표는 12개월이 된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한 여성을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첫 방문이라는 손님에게 이용 방법을 알려줍니다. 한유진 대표는 광주에 정착하고 오랜 시간 전업주부였다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게 됐다고 하는데요. 창업 아이템을 결정하고 문을 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든 즉흥적이라서 고민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애들 아빠가 수익이 이제 예를 들어 이만큼 벌어야 되는데 반으로 줄었어요. 그 반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했는데 그 일이 있기 썩 전부터 이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 키즈카페가 없다. 키즈카페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맨날 멀리 다녔거든요. 그냥 남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애들 아빠가 뭐를 해야 되는데 뭐를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우리 조건은 안 되지만 키즈카페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2019년 1월 달이었어요. 바로 일주일 만에 이 어기를 보고 계약을 하고 은행 대출을 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한 대표는 계약한 뒤 바로 이 키즈카페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없었지만 공사를 마친 2월에 문을 열었고요. 모두 두 번의 공사를 거친 뒤 복층 구조의 키즈카페가 완성됐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안전, 환경, 요해 물질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업체하고 상의할 때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이게 제가 두 업체를 경험해 봤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업체에 맡기다 보니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게 지금 이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달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면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수영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안쪽으로 바꿔줬어요. 이렇게 여기 원래 단층이었거든요. 근데 바꿔주니까 공간이 벌써 확보가 됐고 수의실 확보하고 오락전이 확보되고 원래 여기 망이었고 계단식으로 오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뛰다가 보고 있느라면 불안불안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공사 끝에 지금 요 결과물 가지고 서서하게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것만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요.
한 대표가 운영하는 키즈카페는 80여 평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공간과 장난감으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방방장, 트램펄린이라고 하죠. 유아용이 따로 있고 좀 큰 초등학생용이 있고 정면에 보이는 게 파티룸. 파티룸 생일 파티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시간 단위로 2시간, 3시간씩 끊어갖고 이용을 하거든요. 넘어가면 편백존. 처음에 여기가 편백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방놀이 공간으로 했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주방놀이랑 편백이랑 같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꽤 좋아하는 공간이고, 여기는 수유실, 아가들 기저귀도 깔고 가끔 잠자는 아가들 낮잠 재울 수도 있고, 여기 계단을 올라가면 여기 1층인데 여기는 블럭놀이, 그리고 자동차 시합하는 거 애들 좋아하고, 여기는 인형의 집, 여자아이들이 좋아해요. 여기는 볼풀장, 포토존이기도 해요. 여기 누워서 아가들 사진 찍어주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
이제는 가게 운영 5년 차로 주민들에게 입소문도 나고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도 늘었는데요. 사실 처음 가게 문을 열었을 때 한 대표는 개업식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홍보도 안 했고요. 장사 여기에 대해 아예 지식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덜컥 시작을 해놓고 오픈하는 날인데 누구도 오픈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인들 뭐 이제 오기는 했죠, 오픈 당일날에. 근데 오픈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마침 광주에 우리 같은 고향에서 오신 남자 젊은 청년이 비누방울이랑 풍선이랑 이런 거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돼서 그 총각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급히 그 총각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이런 거를 하려면 아침부터 와가지고 음악이라도 크게 틀어놓고 사람들이 뭐 집중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오픈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한 이후 동네 아파트의 우편함에 전단을 돌리며 홍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차츰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고요. 한 대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조금 알려진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대관으로 나가니까 부모님들이 못 가니까 이제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관으로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해가지고 그때는 진짜 죽음이었어요. 다들 닫아라. 그래야 보증금이라도 건진다. 그럼 뭐해? 철거하려면 보증금에서 철거 비용이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도 못 건지네? 대출을 받았죠, 그때는 또. 버텨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처음 한 거잖아요. 처음 한 사업장이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인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접으라고 했는데 나는 안 접고 파티룸 막 이런데 그때 지원금이 나왔었어요. 그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업종 추가하고 이렇게 대관하면서 많이 소문이 났어요. 10명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한 팀만 받아도 벌써 4명한테는 알려지는 거였잖아요. 오히려 코로나 그 시기에 매출이 더 많았어요.
한 대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이곳을 찾아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예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언제 가장 뿌듯할까요?
잘 놀고 간다고 할 때, 또 온다고 할 때, 아이들이 안 간다고 울 때, 아, 재밌는 공간인가 보다. 더 오래 놀고 싶은 공간인가 보다. 어제도 아이가 혼자 와가지고 8시 마감인데 7시 반에 와가지고 2시간 넘게 놀고 갔거든요. 아이가 안 간다는데 이제 마감이야 하고 끌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아직 다 충족하지 못했고 혼자인데도 재밌게 놀는데, 그렇죠. 아이 혼자 다니면서 땅 펄펄 흘리면서 그럴 때 뿌듯했어요.
또한 한 대표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드림봉사단의 임원이기도 합니다. 봉사는 중국에서부터 꾸준히 실천해왔는데요. 올해는 쉬고 있지만 이 드림봉사단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을 다양하게 펼쳐왔습니다.
드림봉사단은 했던 게가 이제 나눔 위주였어요. 소외계층, 탈북민, 노인 어르신, 미혼모 나눔 위주였고, 광산구에 봉사단 소재지가 광산구다 보니 광산구 그쪽에 텃밭을 임대해서 재단 사업 지원 받아서 풀 메고 김 메고 거의 밭에 가가지고 저녁 개구리 울 때까지 밭에서 풀 메고 김 메고 처음에는 시금치 뿌려서 한번 나눔하고, 그리고 감자 심어서 나눔하고, 감자 뽑으면 배추, 김장 배추에서 나눔하고, 깨 심어서 깻잎도 나눔하고, 진짜 가지, 고추 골고루 나눔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각자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서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터뷰하는 이 순간에도 키즈카페를 찾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조심 조심 조심. 그때 넘어지다 머리 꽁했으니까 천천히. 오.
장난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잘 갖고 노네요.
아, 이거 근처 볼일 있어가지고 일 보다가 있길래 데리고 왔어요.
나온 김에 놀고 오려고.
이 근처에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여기 말고. 집에만 있기 좀 답답하니까 나올 만한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온 게 한 6개월쯤 전? 여기가 되게 거리상도 그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저렴하고. 좋아해요. 얘가 좋아요. 키즈카페를 많은 군데를 다녀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소근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좋아해. 좀 온다 해도 거의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초등학생들은 이 시간대에는 거의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해가지고 친구가 좋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아.
키즈카페 운영 5년 차인 한 대표는 아직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참 많다고 합니다. 더 넓은 규모의 키즈카페를 차려 많은 아이에게 웃음을 나눠주고 드림봉사단 활동도 곧 다시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키즈카페 대표로서는 여기 찾아온 모든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안전하게 사고 없이 진짜 약간의 찰가상도 저는 허락을 못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놀다가 부모님들은 만족하고 가고 그랬으면 좋겠고 진짜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어요. 그러고 우리 봉사단 잠깐 쉬어가는 아쉽기는 해요. 늘 목말라요. 저는 봉사 이런 나눔 이런데 할머니를 고향에 두고 오다 보니 할머니한테 못한 그런 애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서로 좀 쉬어가고 좀 어느 정도 각자 안정이 되면 다시 부지런히 싸웠다 활동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방송 시간은 평일 밤 10시에서 11시,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두 차례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 학교들은 즐거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연구 활동을 조직화.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When campaigns are looking for additional votes because, you know, elections are...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이걸 배우면서부터 확 달라졌어요. 나만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혼란 속에 출연했습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뷰어인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남성이 흉기를 휘둘려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오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안지구에 거주하던 34세 남성이 칼을 들고 70대 여성과 80대 남성을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추가로 두 명의 남성을 공격해 부상을 입혔으며 이후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또 다른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암살 사건으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이번 테러 사건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에선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오늘 새벽 알 아크사 병원 안뜰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가 공격을 받아 여성 1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가자지구 북부 지역의 한 주택이 공습으로 무너지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의 정치국 의장이 단거리 발사체에 의해 피살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이란 국영 TV를 통해 발표된 이란 혁명수비대의 성명을 인용해 이번 공격에 약 7kg에 달하는 탄두가 장착된 로켓이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명은 해당 탄두가 큰 폭발을 일으킨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폭발이 일어난 한의 의장의 거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성명은 이번 행동은 시온주의 정권에 의해 계획되고 수행됐으며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발표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설치한 폭발물에 의해 한의 의장이 사망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앞서 한의 의장은 지난달 31일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테헤란을 찾았다가 피살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잠수함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어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잠수함 한 척이 흑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며 러시아 해군의 B-237 로스토프 나도누 잠수함에 대한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격은 러시아가 통제하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통신은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인용해 잠수함에 대한 공격과 별개로 러시아의 대공무기인 S-400 발사대 4개도 크게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이번 세바스토폴 공격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진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해 피해를 입은 북한의 도움과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최근 홍수 피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압록강 일대에서는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인해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등이 물에 잠기는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여자 수영의 전설 케이티 러데키가 역대 올림픽 여자 선수 최다 메달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러데키는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 올림픽 수영 여자 800m 결승에서 8분 11초 04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러데키는 이 종목에서 올림픽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러데키의 이번 금메달은 개인 통산 14번째 올림픽 메달로 구소련의 체조 선수가 보유한 여자 최다 메달 기록과 동률을 이루게 됐습니다. 러데키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만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러데키의 금메달을 더해 미국 시각 4일 오전 기준 총 14개의 금메달을 기록 중입니다. 이로써 중국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위와 4위에는 호주와 영국이 이름을 올렸고 금메달 9개 등을 딴 한국은 영국에 이어 6위를 기록 중입니다. 북한은 종합순위 43위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7도에서 26도, 최고는 25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함재하였습니다. 8월 4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